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오늘로 당초 합의된 시한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대표들은 막바지 이견을 매듭짓고 지난 18개월에 걸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합의 지속 기간과 제재 완화 시점, 그리고 합의 위반 시 대응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이나 내일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아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시한을 준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그러나 예멘 반군에 무기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오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멘의 항공편으로 구호품과 의약품 등 비군사용 물자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어제도 예멘 수도 사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고가 파괴됐으며 적어도 45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36개 중 절반가량이 개표를 마친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굴럭 조나단 대통령은 수도 아부자와 8개 주에서 경쟁자인 무함마드 부하리 후보는 10개 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부하리 후보가 다소 앞선 가운데 그가 승리한 주들 가운데는 조나단 대통령의 강세 지역으로 간주되던 남부 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그러나 석유 자원이 풍부한 니제르 델타 지역 내 포트 하르코토 주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선포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16개 소수민족 반군 단체 대표들과 정전 협정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태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오늘 양곤에서 서명식을 갖고 이번 평화 합의 기본틀은 반군 단체들과 정치적 대화를 갖기 위한 첫 단계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의 이번 정전 협정 초안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경 지역에서 자치를 요구하는 반군 단체들과 지난 65년간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가 국왕에게 쿠데타 직후 선포된 계엄령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유 찬오차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푸미폰 아둔야딧 국왕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청했다며 국왕이 곧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계엄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이 곧바로 선포될 것이라며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해 군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또 새 법령도 민간인들에 대한 군사법정 재판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계엄령에 따라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 군기지 내 국가안보국 본부에 어제 무단으로 접근하던 차량을 향해 경비병력이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국가안보국은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기지 내에 위치한 본부 건물 정문 앞에서 허가받지 않은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향해 돌진해 경비원들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여성 복장을 한 남성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비원 한 명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의지에는
한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지휘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함경 남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잠정적으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8일 취임한 카터 장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 방문 첫날인 4월 9일 주한미군 부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내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하지만 카터 장관의 이번 방안은 우방국 방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 사드와 관련된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특별한 회담 위주가 아니고 인사차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의지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앞서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에게 미국은 동맹국들과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체포대 억류 중인 한국 국민 3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주재 공관보유국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지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맞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관계부처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총괄 지휘조직인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이 곧 만들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이버 테러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이 사이버를 통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어 지난 12일 군 장교 합동 임관식에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테러와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맞춰 창조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 안보를 준비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국가정보원 주도의 사이버 위기 대응팀이 있었지만 관계부처나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이 신설됨으로써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총괄 지휘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은 기존 사이버 위기 대응팀을 흡수하고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방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와 기관에서 파견한 실무진들을 합쳐 구성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에선 지난 2013년 3월 방송사와 금융사 10여 곳이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의 활성화로 한꺼번에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수사당국은 당시 원전자료 유출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천여 명의 해커를 위장 취업시켜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국국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1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 실태에 대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의 천여 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민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창혁신 부장은 이들은 평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외화벌이나 정보 수집을 하다 평양에 지시가 있으면 목표 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선양에 칠성각이라는 그 북한 식당을 사용해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강력한 방어막 그 뒤에서 이런 중국 그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전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이란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공동 실험실을 뭐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쿠바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각 그 어떤 맹방의 어떤 그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나 유럽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주로 지하철이나 철도, 전력과 같은 한국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 내 혼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군과 노동당 산하의 7개 조직 1,700여 명 규모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도 13개 조직 4,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민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부장입니다.
북한의 능력은 아마 뭐 미국보다는 떨어지지만 중국이라든지 그 기타 그 비슷한 나라 어떤 방어 능력과 공격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시와 그 지령을 통해서 환장마무를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백신 연구소를 찾아서 해커들 격리하고 있고요.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했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까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토비아스 피킨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사이버정책센터장은 핵개발 등에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해온 데서 알 수 있듯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에는 수출입 전면 금지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전세 항공기 일본 운항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일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온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북일 간 합의 이행에 더욱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일본의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총련 간부 등의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했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다시 남북관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하고 북한이 무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단 살포의 득실과 한국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 설문에 응한 전문가 31명 가운데 15명은 대북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외부 세계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I'm all for send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n whatever way possible. Every possible way.
전단이 가장 현명한 수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한국 정부의 개입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단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민감한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는 게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비유했습니다. 한두 건의 발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염되듯 전단에서 정권을 뒤흔들 파급력을 예감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되고 둘째, 북한이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전단 살포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should let them do it. I mean, in the long run, when you have freedom of expression, it's better for everybody.
이성윤 터프치대학 교수는 한국이 테러에 버금가는 요구에 굴복해 자국민의 행동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멈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선례는 북한의 도발적 반응을 타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셈일 뿐이라는 게 윤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무력 시위를 하며 미한 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북한을 달래기 위해 이를 수락할 것이냐는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경우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북한 인권 운동단체들이 북한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비정부기구의 합법적 활동을 제약하는 건 대민관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건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문제를 매개로 북한에 협상 요청을 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단 살포에 반대 입장을 밝힌 11명의 전문가들은 찬성 논리의 전제가 됐던 전단의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학 초빙 연구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 외에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I'm not convinced that dropping leaflets is going to have any effect on the North Koreans at all, except a negative effect.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와의 균형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단 살포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대북 관여를 통해 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데이비드 강 남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의 효과가 실질적이 아닌 상징적인 데 그친다며 한국 내에서나 이목을 끄는 행위로 일축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행위로 남북 간 교전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명백하지만 전단 살포로 느끼는 만족감에 비해 너무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당 단체 등과 협의해 대북 전단을 중지시키는 게 적절한 대처라는 설명입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별 소득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개건연구원은 전단 살포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전략적 안정을 전제로 한 자유로 한정했습니다.
Obviously, I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but if the opinions being expressed make war more likely, they should be constrained.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면 제한하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너무 직접적인 전단 살포 방식 대신 USB 메모리 스틱을 은밀히 북한에 반입시키는 방법 등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교수 역시 전단 살포 대신 대북 방송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덜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전단 살포가 외교활동을 부적절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를 불필요하게 모욕하는 데까지 간다면 북한으로부터 똑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전단 살포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설문에 응한 31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5명은 유보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기회와 축복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국가들에게 중요하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당사국 지도부에 달려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대북전단 자체보다 살포 시기가 문제라며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한국 방문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직후 등 예민한 시점을 택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정호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안전을 고려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싶을 때도 결국은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면 그게 불법 집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바리케이드를 치든지 그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이제 그거를 위해서 허용을 안 해준다. 그렇다면 사실상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도 있죠.
노 교수는 다만 북한의 발포 등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남북 경협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중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낸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신 보고서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남북의 경제협력 증대 효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는 일단 한중 FTA의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중국에서 진행해왔던 동북진흥정책의 성과와 함께 이 중국 연변지역, 즉 동북 삼성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렸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북 삼성이 그동안 잠재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중국이 동북진흥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충했는데 이제 그 정책이 말기 단계에 이르러 있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동북삼성의 1억 명이라는 그 거대 내수시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고 또 한국 기업들이 동북삼성 지역을 거대 내수시장을 진출할 수 있고 그 지역을 통해서 또 중국 현지 내수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이 한중 FTA의 FTA 혜택으로 인해서 여객 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시유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방형 여객 가공 지역을 이 북한과 중국이 접경한 지역에 만들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예전에 있던 개성공단과 달리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여객 가공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이 주로 경제 협력을 그동안 남북 간에 1대1로 해왔다면 북중 접경 지역에 여객 가공 지역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 남과 북한 간에 반출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 수출로 직접 이어지면서 남북 교역과 더불어서 북중 교역이 상호 경쟁 관계에서 상호 보완 관계가 되면서 함께 증가할 수 있고 또 남한이 북한을 통해서 얻은 북한과의 여객 가공 지역을 통해 얻은 교역 증대가 대중 교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 동북 삼성의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결국은 남북 경협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대인 나진 선봉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하면 남북 경협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교역이 증가한다는 측면을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여객 가공 지역에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 품목이 HS6단위로 310개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현재 개성공단에서 약 274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품목은 개성공단의 성격상 여객가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으로서 여기서 폐쇄형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생산품의 90%가량이 남한과 북한 간의 반출입으로만 이루어지고 거의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남한에서 소비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품목을 똑같은 품목을 이제 274개가 아니라 310개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에 대해서 직접 수출한 수출액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폐쇄형이 아니라 이 개방형 여객 가공지역을 만들면 똑같은 310개 품목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이 그동안 증가한 것만큼 그 개방형 여객 가공지역에서 생산한 품목들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4년에서 2014년까지 310개 품목의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수준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략 연평균 55.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서 그 55.9억 달러라는 수준은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개성공단의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여객 가공 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약 이 정도 수준으로 개성공단 수준의 약 대략 5배 정도 수준으로 남북 간의 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품목이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의 네. 그 수를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중 FTA 가서명에 310개 품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 협정문에는 310개 품목의 ACS 6단위의 품목이 남한과 한국과 중국 측 FTA 당사자 간에서 협의하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낮은 선봉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생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령 한국 제품이다, 중국 제품이다, 북한 제품이다. 뭐 물론 영어로도 이제 표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표기가 네. 되나요?
그 원산지 지위를 만족시키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죠.
네.
한국 상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원산지 지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40% 미만이 그 기준 만약에 이제 40%가 기준인데 40%를 넘는 만큼 40%가 넘지 않게 여객 가공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가 여러 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낮은 선봉 지역을 지목한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른 이유보다도 낮은 선봉 지역을 특별히 지정한 이유는 이 낮은 선봉 지역이 한국과 중국과 북한 3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북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중앙급 경제개발과 정책을 통해서 낮은 선봉 지역을 국제무역지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유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한 측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FTA를 통해서 중국 삼성과 중국 매수시장 개척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두개가공 지역을 설치해가지고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 제품을 중국으로 직접 수출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또 중국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동안 동북진흥 정책을 통해서 특히 이 길림성 지역에 상지투 선도국 계획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해양과 국제 운송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도 이해가 돼서 또 이 중국 측은 이렇게 해양과 국제 운송로에서 나진항 항만을 이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낮은 선봉 지역이 다른 뭐 황금평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착안을 했습니다.
네.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기후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 기후는 괜찮습니까?
비교적 아주 제일 좋은 기후는 아니죠. 북한 쪽에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 이점으로 봤을 때에 이 두만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이나 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던 각종 철도가 연결할 수 있는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에 중심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물류적 집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면에서의 비교 경제적인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후도 우호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비교적 남한과 가까워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 낮은 선봉은 무척 거리가 먼데요.
네.
그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대도시 지역 그리고 우리 남한 지역의 거대 대도시장과 근접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남한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선봉 지역이 거리적으로 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의 성장하는 잠재력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지리적인 거리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그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라든가 또 북한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일지 그런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북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제약 요건이 됐던 것이 남한과 북한의 연계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계성이 지나쳐서 혹시라도 종속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가령 그런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낮은 선봉 지역에 여객가공 지역을 만들 경우에 북한이 수출 산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남과 북한 간의 이 양자 간 협정이라기보다 중국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과 중국 간 또 그 북한이 정통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남한과의 합작기업을 통해서 낮은 선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여객가공 지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 3국 간 경제협력이 되면서 이 남북경협, 북중경협의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후회적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남한에서 거의 가지고 가서 원자재도 가지고 가고 만든 걸 다시 가지고 나왔다면은 이제는 북한 측에서 직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그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고 또 남한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오고 중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객가공지역을 통한 대중수출 증가는 다만 남한 기업의 그 대중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그 수출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경제 특구를 폐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줄어들면서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 지역에서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경제 특구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식 부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 낮은 선봉 지역의 제2개성공단 설립과 이에 따른 남북 경협 효과 증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인 이머징 마켓은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중국에 특사를 보내 진리친 AIIB 임시 사무국 국장에게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됐고 북한은 중국의 이런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의회 연설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rime Minister Abe is willing to speak to the issue of an apology.
아베의 미국 방문은 환영하지만 과거사 반성 없는 의회 연설은 반대합니다.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지난 6일 미 동부 뉴저지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 행사에서 한 연설입니다.
A government is an organic living being. It's responsible for its past, its present, and its future.
혼다 의원은 모든 정부는 스스로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인 시민참여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참가한 뉴저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한인들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연설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7일 유력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미국 내 한인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표현하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한인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죠. 일본 정부가 투표로 강제로 아시아 여성들을 납치한 그런 사건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리고서 배상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이렇게 세 가지가 결의안인데 아베가 워싱턴포스트에 인터뷰한 내용은 정부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군대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제 3자가 보는 것처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신매매권이라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되게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 이사장은 아베 총리의 인터뷰는 다음 달에 있을 그의 의회 연설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인사회에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미 의회에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인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낼 공동성명과 시위 계획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베 연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이미 벌써 큰 어려움을 벌써 하나 겪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죠. 이제 아베 연설은 막지는 못했지만 이제 세 가지 신사 참배하는 거, 컴포트 워먼 이슈, 지난 역사에 대한 진실, 그 세 가지를 디멘드하는 그런.
임 회장은 VOA에 이번 공동성명에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반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페닌슐라 한인연합회 등 7개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이 예정된 다음 달 29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할 예정입니다. 한인단체들은 또 미 주류 언론에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베 총리 연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도 낼 계획인데요. 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정신대 대책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기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장은 아베 총리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미국인이 본다면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처럼 잘못 알 수 있다며 신문 광고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미국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뭔가 기꺼이 사과하고 사죄하는 걸로 다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주류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모범 답안은 120일 결의안을 가지고 볼 때에 그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한인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하고 같이 시위하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 내고.
워싱턴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은 지역신문 광고와는 별도로 미주 한인들이 각자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의회에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미주 700만 한인사회에서 아베 총리 연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인은 현재까지 7천 명도 안 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진짜로 참여하는 수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저는 바라요. 진실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뭉쳐서 단합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 박물관은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우표 4천여 장을 공개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 한인회도 오는 4월 9일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 용의 딸들의 저자 강연회를 열고 시카고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한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어제부터 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주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무시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청와대로 항의 방문을 나서기도 했던 유가족들 오늘 여당 대표를 만나서 관련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당의 유승민 대표는 다음 달 16일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것으로 건의하겠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세월호 1주기 전에 선체인양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한국에서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가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승객과 운전자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또 손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 전에 논란이 됐다던 우버 택시와는 다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버와 카카오 택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은 같은 점이지만 영업 허가를 받은 운전자인지 자동차인지 이 부분이 우버 택시와 카카오 택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버는 불법이고 카카오 택시는 합법적인 영업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것, 이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버 택시 영업 때문에 속을 끓였던 한국의 택시 운전자들, 이번에는 크게 반기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는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앱을 내려받기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앱인데요. 기존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버튼 몇 개만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도착지를 입력하고요. 호출하기를 누르면은 기사 회원의 이름, 배차 차량, 차량의 종류와 번호, 몇 분 뒤에 도착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겁니다. 1분도 되지 않아서 배정받은 택시 기사로부터 또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통행량이 많지 않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의 승객들은 일부러 큰 길까지 나가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택시 기사에 대한 평가도 승객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겠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택시 서비스가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지 택시, 리모 택시 등 관련 그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택시 기사들은 거의 이 모든 서비스를 함께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스마트폰 앱으로 손님이 자신을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나 건물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택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메시지 서비스인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승객은 또 내가 어떤 택시를 탔는지 탑승 정보를 친구나 가족에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는 어떤 특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의 택시 서비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인 티맵 택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택시를 부르는 손님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되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이 택시 서비스 또 다른 점입니다. 손님의 위치가 어딘지 묻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택시, 똑똑해진 택시가 곧 거리를 누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네. 봄의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어제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었고요. 남부 지역에도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 속의 미세먼지가 우울증을 유발해서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남북한 지역에 황사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군요. 자, 어떤 연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지난 6년간 그 자살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주에 자살률이 3.6%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혈액에 녹아서 뇌로 올라가고요.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기분을 조절하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미세먼지가 신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증상을 악화시켜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연구 결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자살률 10%나 높았고요. 신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19%나 높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군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황사가 부는 날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외출을 할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준다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목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이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황사철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해조류가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조류에 많은 알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알긴산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금속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주부들의 장바구니에 해조류가 좀 잘 잠기고 있다는데요.
네.
모자반이라든지 꼬시래기, 톳 같은 그동안 인기가 크게 없었던 해조류들도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판매량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조류의 시장 규모 2,500억 원대 미화로 2억 2,14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시장 규모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제는 시한이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스위스 로잔에서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이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한인 자정까지는 9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핵협상 당사국들은 오늘 자정까지 정치를 합의를 이루고요. 7월 1일 전에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오늘 안에 과연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귀국했던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시 협상장으로 복귀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다시 높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로잔을 떠나면서 최종 합의가 임박해지면 다시 로잔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다시 로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히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현지 기자들에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판에 조건을 높이는 나라만 없다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젯밤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 각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기회를 맞았다면서 이란이 나머지 국가들의 합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촉구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10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란의 이 로하니 정부 들어서 이란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지난 2013년 11월에는 이 잠정 합의가 타결됐고 이 합의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종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네. 실제 합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투명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방법 등 이 핵심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한편 이 앞서서 이제 오늘까지 만약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협상을 이어갈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얼마 전에 미국 이 조금 전에 미국 AP통신이 이 새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서 오늘 참가국들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벌인다는 내용의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오늘 이 핵심 사안에 대한 이 정치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협상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미국 등은 협상 시한을 연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사안들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이룬 성과를 볼 때 충분히 협상을 이어갈 이유가 된다는 것이 이 AP통신이 인용한 관계자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참가국들은 오늘 여전히 7월 1일 전에 최종 타결을 목표로 새 단계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공동 성명과 함께 그동안 합의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시한이 9시간 정도 남아있고 당사국들은 여전히 극적인 막판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뭡니까?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기존에 알려진 만 기 정도에서 앞서 나머지 참가국들이 요지한 6천 기 혹은 그 이하로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원심 분리기 숫자보다는 이란의 핵 연구 개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한할지와 또 대이란 제재 해제 방법 등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멘 사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더욱 확대했다죠?
그렇습니다. 예멘의 수니파 하디 정부를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해서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등이 공습을 시작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공습 지역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 이 축출된 독재자인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손을 잡고 이 합법적인 시아파 국가를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예멘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예멘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고 이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멘 사태를 둘러싼 순위파와 시아파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처음으로 사나 인근 후티 반군 거점 중에 한 곳인 시아파 도시 다마르에 대해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는데요. 후티 반군의 무기고가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예멘 수도 사나를 비롯해서요. 다른 도시들에 대한 공습도 계속됐는데 사나에서는 후티 반군과 또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정부군 기지 등에 대한 폭격이 엿새째 계속됐고 남부 도시 달레의 정부군 기지도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예멘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부인했다고요?
네, 예멘에서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완전한 날조라고 이란 관영 매체들이 주장했는데요.
네.
또 예멘의 항공편으로 구호품과 의약품 등 비군사용 물자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번에는 신대륙 개척지 제임스타운에 상륙한 백인 선장 존 스미스와 현지 원주민 처녀 포카혼타스의 사랑을 그린 영화 포카혼타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스미스와 포카혼타스가 사랑을 키워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